뉴스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이 코스타리카에 0-1로 졌습니다. 27일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 경기 후반부에서 코스타리카에 골을 하나 뺏긴 일본은 그 패배를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독일의 충격적인 패배를 안겼던 일본이 거꾸로 코스타리카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는 멕시코를 2-0으로 이겼습니다. 26일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아르헨티나는 경기 시작 64분 만에 첫 골을 넣은 리오넬 메시 선수의 활약에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후 경기 시작 87분 후에 엔조 페르난데스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으며 멕시코를 상대로 승리를 확실히 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아르헨티나는 1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2-1로 패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35살인 메시 선수는 카타르 월드컵이 본인이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하는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메시 선수는 세계적인 축구스타지만 그가 대표팀에 소속된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는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지 못해 이번 월드컵이 그에게 우승컵을 안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6일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선이 배럴당 30에서 40달러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격대는 당초 주요 7개국 G7이 배럴당 65에서 70달러 선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앞서 G7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다음 달 5일부터 실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가격 상한제 도입에 합의한 건 전 세계에 대한 석유 공급에는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러시아에 들어가는 자금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원유에 적정한 상한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할 경우 러시아가 원유 공급을 아예 중단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고려되고 있는 60달러 정도의 상한선은 인위적인 제약이라면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제재가 효과적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 사이에선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가 65에서 70달러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그리스와 키프로스, 몰타는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중국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식에 대해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서 로이터통신이 확인한 영상에 따르면 26일 상하이시의 한 구역에서 모인 주민들은 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 물러나라 등을 외쳤고 이 중 일부는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이 주민들은 지난 24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주도인 우르무치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10명을 애도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해당 아파트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봉쇄돼 있어 화재가 일어난 이후 재빠른 대처나 조피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판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 봉쇄와 검역 그리고 대량 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이날 베이징시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소규모 시위를 벌이거나 이동 제약 문제로 현지 관리들과 대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FP 통신에 따르면 베이징대와 칭화대에서도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서 25일에는 신장 우르무치의 주민들이 길거리에 나와 행진을 벌이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공유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당국의 화재 사건 대응을 비판하며 봉쇄를 그만두라고 외쳤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나날이 신규 감염자 수가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6일에는 39,791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전날인 25일엔 35,183건이 보고됐습니다. 이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 고객을 상대로 한 은행 관리자가 해고됐다고 AFP 통신이 현지 언론을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수도 근교에 있는 쿰 지역의 한 은행 관리자가 지난 24일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고객으로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난 2022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로 다수의 한인 매체와 한국 언론들이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의 선거 출마 소식들 앞다퉈 전했었죠. 그런데요, 한국계 미국인 여성의 또 다른 성공담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중간선거를 통해서 미 의회에 한인 정치인들이 참여하게 됐다면 이번에는요, 미 북서부 네바다주 대법관에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임명됐습니다. 패트리샤 리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특별히 리 씨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대법관 자리까지 오른 휴먼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국 전라북도 전주에서 흑인인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릴 적에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후에 영어를 못하는 어머니 대신에 많은 일을 처리하고 동생들을 돌보며 힘든 생활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노숙자로 살았던 어린 시절을 지나서 사춘기 때는 어머니를 학대한 어머니 남자친구를 피해서 가출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고등학교 시절 전교 학생회장을 맡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답니다. 최상위권 성적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명문대학과 대학원에 가서 변호사가 될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법률자문회사에서 최근까지 변호사로서 상업소송과 특허법, 가족법 소송을 맡으면서 경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한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거죠. 이 패트리샤 신임 주 대법관은요, 네바다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자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스티브 시설렉 네바다 주지사는요, 그의 임명과 관련해서 폭넓은 능력과 전문적인 경험을 높이 샀다고 밝혔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비오의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1월 마지막 주 순서 시작합니다.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냉동 배아 쌍둥이. 미 오레곤주 부부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요. 30여 년 전에 동결된 배아에서 탄생했습니다. BBC 방송은 이번 사례는 가장 오래 냉동된 배아가 성공적으로 정상 출산을 하게 된 새로운 기록이라고 전했는데요. 1992년 4월 22일 액체 질소 약 196도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10월 31일 오레곤에서 내 아이의 엄마인 레이첼 씨는 쌍둥이를 낳았고 아버지인 필립 씨는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립배아기증센터 NEDC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기관의 이전 기록 보유자인 몰리 씨의 거의 27년 동안 냉동된 배아를 통해 2020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배아 이식을 시행한 존 데이비드 고든 박사는 이러한 배아를 채택하기로 한 결정은 5년, 10년, 20년 전에 자신이 만든 배아를 기꺼이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지 궁금해하는 환자들을 안심시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쌍둥이 배아는 체외 수종으로 익명의 부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50대였으며 34살 여성의 난자 기증자에게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는 2007년 다른 부부가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테네시주 녹스브레에 있는 NEDC에 기증할 때까지 미국 서부 해안의 불임 연구소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NEDC의 파트너 클리닉의 배아 학자들은 올해 초 배아 해동과 자궁 이식을 수행했는데요. 에너지스는 성명에서 이 소식이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배아 입양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격려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캠퍼스 도박. 2018년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된 이후 현재까지 최소 8개 대학이 온라인 스포츠 도박 회사들과 제휴를 맺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박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시저스 스포츠북이 대학 내에 온라인 도박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인데요. 콜로라도에 있는 볼더 대학과 체결한 160만 달러 계약이 흥행에 성공하자 회사 측은 전국 스포츠 명문 대학들의 캠퍼스 도박 계약을 제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1년 9월 미시간 주립대학 체육과 관계자는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한 온라인 도박 회사가 대학에서 도박을 장려할 권리에 대해 후하게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도 2021년에 시저스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첫 번째 베팅을 하고 첫 번째 보너스를 받도록 격려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초기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산업의 광범위하지만 비밀스러운 캠페인의 일부였는데요. 2018년 대법원이 이러한 도박을 합법화하도록 한 이후에 도박회사는 전통적인 카지노고객, 판타지 스포츠 애호가 및 온라인 게임 플레이어를 차세대 디지털 도박꾼으로 전환하기 위해 경쟁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8개 대학이 온라인 스포츠 베팅 회사나 스포츠북과 파트너가 됐습니다. 캠퍼스 도박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일부 미국 대학의 수입원 중 하나였다는데요. 등록금과 수업료가 높은 명문 사립대들보다는 학비가 저렴한 주립대와 공립대 등이 캠퍼스 도박 계약이 훨씬 적극적이었다고 하는군요. 도박회사들은 공립 주립대학들의 재정 취약성을 공격한 것인데요. 한 주립대 고위 관계자는 대학들은 어떻게든 재정을 마련해 학생들의 학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위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운영된다면 스포츠 베팅 도박이 학생들에게 꼭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도박은 중독성이 높아 자칫 캠퍼스 생활을 망가뜨릴 수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에 관심을 두셨을지 궁금한데요. 가장 많이 읽힌 기사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소식이 독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자꾸 같은 장소에서 쏘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같은 장소에서 연속으로 이 ICBM 시험 발사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곳은 평양 순안공항의 민간 활주로와 군용 활주로 이 중간 지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북한의 ICBM 발사 장면을 과거 위성사진에 찍힌 이 일대 주변 지형과 이 도로 형태로 비교해보면 둘 사이에 상당히 유사점이 발견됩니다. 발사 당시에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이 서 있던 곳은 이 커브길 형태의 도로였는데요. 약간 휘어진 듯한 이 지점 도로와 닮았습니다. 또 발사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길이 꺾인 형태가 유사하고요. 발사 장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 밭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점 등은 이곳이 같은 장소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전문가들도 같은 진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 슈몰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 발사 당일에 촬영된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지점에 생긴 검은 점에 그을린 흔적이라는 표식을 달았습니다. 이런 흔적은 전날까지는 없었던 걸로 이날 위성사진 촬영 직전에 발사된 ICBM이 화염을 뿜을 때 생긴 걸로 추정됩니다. 슈몰러 선임 연구원은 이 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한 동산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장소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일에도 이 지점을 ICBM 발사 장소로 활용했었습니다.
네, 자, 다른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죠.
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의 콜린 듀이코 기자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순안공항의 민간 활주로와 군용 활주로를 연결하는 도로 한 지점을 지난 3일 발사 장소로 특정했습니다. 이 지점은 이번에 발사가 이뤄진 곳에서 서쪽으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듀이코 기자는 4일에 촬영된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을 통해서 이 지점에 검은색의 그을리 흔적이 나타났고 이후에 하얀색 물체가 덮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하얀색 물체는 약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포장 공사로 인해서 도로 색깔이 하얀 걸로 보이는 것인지 단순히 길 위에 하얀색 페인트가 칠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자, 상황을 종합하면은요. 북한이 지난 3일과 18일 모두 순안공항의 민간과 군용 활주로 중간 지점에 이동식 발사 차량을 세운 뒤에 이 ICBM을 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에 순안공항의 남쪽 지대를 ICBM 발사 장소로 택한 바 있습니다. 신리 미사일 지원 시설이 자리한 곳으로 BOA는 당시 북한이 이 시설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발사를 감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사 정리했고요.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규탄한 소식을 담은 기사가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의장 성명을 추진하겠다는 의제를 보였잖아요.
네, 미국은 의장 성명을 추진하겠다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이 아니라 미국의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네, 자 최근에 북한에 이어지는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한 내용일 텐데요. 내용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21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IC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서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미국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한의 지난 17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일본 해안선에서 125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낙하한 것으로 널리 보도됐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The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DPRK's blatant...
네, 북한의 이번 발사가 올해 8번째 ICBM 발사이자 2022년 전례 없이 이루어진 63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에 한 부분이고 이는 북한의 연간 최고 발사 기록인 25발보다 2.5배 많은 거라고 지적한 내용인데요. 그린필드 대사는 이에 대해서 북한이 63차례에 걸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려고 시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날 그린필드 대사가 러시아하고 중국을 비난한 내용도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How many more missiles must get launched before we respond as a
네, 우리가 단합한 안보리로서 대응할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은 미사일이 발사돼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두 나라를 비판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가 힘을 못 쓰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지적하신 대로 안보리는 2017년에 채택한 결의 2397호에 북한의 추가 ICBM 도발에 제재를 강화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바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 3월에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당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5월에 실시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너무나 오랫동안 처벌받지 않고 행동해왔다면서 안보리 대응이나 보복 조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해온 거라면서 그 이유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두 개의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에 권한을 부여하고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의장 성명을 제안할 것을 밝힌 거군요.
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안보리가 북한의 위험한 수사와 불안정한 행동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할 거라면서 미국은 안보리 의장 성명을 제안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지난 5월 표결에 붙인 것과 같은 강력한 조처를 추구해야 하지만 한 걸음 진전한다는 차원에서 3월 24일에 감행된 북한의 ICBM 발사에 의장 성명을 고려했을 거라고 밝힌 다른 이사국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요. 유엔 대표부가 조만간 성명 초안에 대한 협의가 시작될 거라고 밝혔죠?
네. 22일에 의장 성명 관련 질의에 미국의 의장 성명 초안이 곧 안보리와 공유될 것이고 협상이 뒤따를 거라고 밝혔습니다. 독자들이 네 번째로 많이 읽은 기사였는데요. 추가 논의 없이 회의가 종료되면서 어떤 방식의 의장 성명이 추진될지 관심이 쏠렸는데 미국이 성명의 초안을 작성해서 다른 이사국들과 논의할 거라는 구체적 계획이 확인된 겁니다.
네. 그런데요. 결의안하고 의장 성명 효력의 차이가 있죠.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결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섯 개 상임이사국 반대가 없어야 채택되는 결의안은 가장 강력한 의결 형태인데요. 유엔 회원국들에게 결의안에 명시된 제재 조처 이행을 강제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단계 의사 표현이 의장 성명인데요.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은 갖지 못하지만 이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역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과반수 찬성이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보리 의장이 이 성명을 회의장에서 읽게 되면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는 뭔가요?
네, 유엔 안보리의 세계 결정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가 의장의 언론 성명입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맡게 되는 순번제 의장이 이 회의장 밖에서 언론을 상대로 해서 구두로 성명을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미사일 발사 때 안보리가 채택한 게 바로 이 성명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죠.
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웨이 펑허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서 국제사회가 결의한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 소식입니다.
네, 자, 두 나라 장관 회담 내용 알아보죠.
네, 미국 국방부는 20일 보도 자료에서 오스틴 장관이 이날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열린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해서 웨이 부장을 만나 미중 국방 관계와 영내 세계 안보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웨이 부장에게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관련 유엔 안보리의 기존 결의들을 전면 이행할 걸 촉구했습니다.
네, 자, 두 나라 국방장관의 대면 회담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포럼 이후에 첫 만남이라고요?
네, 약 5개월 만인데요. 북한이 최근 미국 본토 타격에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군사 도발의 수위를 높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두 나라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미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웨이 부장에게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과 세계의 공동 성명 사례 그리고 6개의 보장 지침에 따라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BOA 독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국제사회 대응에 대한 기사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기사 순위와는 무관하게 이번에는 미국 의회의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움직임 소식입니다. 민주공화양당의 초당적인 협력체인 의회행정부중국위원회 CECC가 최근에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중국위원회면은 중국 내 탈북민 상황에 대한 내용일 것 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 강제 송환 실태를 조명한 내용인데요. 이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 당국이 2021년 7월 50명으로 추정되는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송환을 조율했고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 감금, 강제노동, 처형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탈북민과 북한 국경 내에 있는 그들의 가족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경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북한 주민이 탈북을 하면은 거쳐야 하는 곳이 주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탈북민에 대한 정책이 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 주민은 물론이고 중국 내 탈북민의 상황도 더 나빠졌는데요. 보고서는 202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수는 63명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229명이었던 2020년 그리고 1047명을 기록했던 2019년에 비해서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탈북민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저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9년 신종 코로나 대유행과 관련 국경 조처가 탈북민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에 채택한 결의를 통해서 중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할 걸 의무화했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에 파견된 2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하는 마감일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 폭력적인 노동 조건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 내 탈북민 가운데 다수가 여성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보고서는 탈북 여성은 인신매매와 저임금의 강제노동에 계속 취약한 상태라면서 중국 정부는 이들을 인신매매와 폭력 피해자로 인정하길 거부함으로써 이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고 필수적인 서비스에 접근하는 걸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번 주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두 번째 순서로 한인중앙학원의 운영과 교과 과정, 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913년 이승만은 한인기숙학교 교장에 취임했습니다. 개교일에 지금까지 교장을 맡아왔던 와드먼의 부인으로부터 학교 재정을 포함한 일체의 운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승만 연구가인 한국국가보훈처의 윤종문 박사는 이승만이 이후 자신의 역량을 보여줬다고 설명합니다.
이승만은 1913년 9월 기숙학교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자신의 교육 역량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먼저 기숙학교를 하와이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학교명을 한인중앙학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승만은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은 후 서울 YMCA에서 교육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교장 취임 이후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교과목을 영문과 국학문 과정으로 세분화했으며 성경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승만의 힘과 인기는 학생 수의 증가를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취임 이전 30여 명이 지나지 않았던 학생 수가 취임 이후 6개월 만에 3배가 넘는 103명으로 증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자 이승만은 한인 1.5 혹은 2세대들의 교육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이승만의 힘입니다.
하지만 1914년 봄학기부터 한인중앙학원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승만이 마우이 섬을 둘러보고 한인 여자 5명을 데리고 왔으며 한인중앙학원에 여자 기숙사가 없어 수잔나 웨슬리홈에 기숙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홈 관계자들이 웨슬리홈에 사는 여학생들이 한인중앙학원에 다니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1906년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가 학교를 세울 당시 감리교 이사부가 재정지원을 한 감리교 본부 여선교회에 한인중앙학교가 여학생 교육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1914년 봄학기부터 한인중앙학원을 남녀공학제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홈에 다니고 있던 한인 여학생들을 한인중앙학원에 받아들였으며 이들의 거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한인들로부터 의연금을 거둬들여 여자 기숙사를 확장했습니다. 이후 이 여자 기숙사 문제로 국민회 그리고 감리교단 등과 갈등을 빚던 이승만은 1915년 4월경 한인중앙학원 교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한인의 학교는 한인의 힘으로라는 명분을 내걸면서 한인중앙학원의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1915년 가을학기부터 한인여학원을 설립했습니다. 1915년 한인중앙학원에서 독립한 이승만은 한인들의 의연금을 바탕으로 한인여학원의 건물을 신축함과 동시에 대한인국민의 하와이 지방총회를 움직여 예산의 대부분을 한인여학원 설립에 이용했습니다. 이승만의 한인여학원이 팽창하는 가운데 한인중앙학원은 쇠락의 길을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감리교 총회의 재정지원만으로는 학교를 유지할 수 없었던 한인중앙학원은 1918년 9월에 폐교됐습니다. 1906년부터 1918년까지 지속된 한인중앙학원은 존속기간 학제가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한국국가보훈처 윤종문 박사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학교의 학제는 1906년부터 11년까지 4년, 1912년부터 14년까지 6년제, 1916년 이후부터는 8년제로 학제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인중앙학원이 한인사회에서 가지는 비중과 한인 학생들의 등교율이 높아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다음 학교 재정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로부터 학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윤종문 박사의 설명입니다.
학교 재정은 감리교단과 대한인국민의 하와이 지방총회 지원금, 학생들이 납부하는 학비, 한인들의 개인적 후원금이었습니다. 학생 1인당 학비가 1년에 $60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배움의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학교는 등록금 등의 장학금을 주었으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와이 한인들의 의연금이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학교 건물 보수 및 수리, 학생들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건물을 확장해야 할 경우 한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 한인중앙학원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언어 교육을 들 수 있는데요. 다시 윤종문 박사의 설명입니다.
교육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어 교육이었습니다. 언어 교육은 영어와 구어 교육이었습니다. 영어는 하와이, 나아가 미국이란 생활 문화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혀야 할 언어였지만 구어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배우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인 1세대들은 향후 독립운동과 민족국가 건설의 주역이 될 자녀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민족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시간을 국어 교육에 할애했으며 학생들은 영어가 우선시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언어 교육에 이어 학생들은 특이하게 상무 교육도 받았다고 윤종문 박사는 설명합니다.
학생들은 상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상무 교육이 강조된 것은 분명 특이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이 일본에 강제적으로 병합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조국이 국망이라는 노란의 위기에 처하자 문양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무 정신을 기르고 상무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예컨대 대한민국민의 하와이 지방총회는 1909년부터 연무부라는 부서를 통해서 무예훈련을 강조했으며 1910년 한국이 강제병합당하자 이제라도 독립을 위해서는 군인을 양성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습니다. 한인중앙학원의 상무교육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중앙학원의 학생들은 미국 군복을 입고 군사훈련과 병식 체조를 교육받았습니다. 이처럼 한인중앙학원 학생들은 무교육과 상무교육을 통해서 독립의식을 기를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성장하여 독립운동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인기숙학교와 중앙학원 출신들은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남다른 경력을 밟았습니다. 졸업자들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와이 대학이나 본토에 소재한 여러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국가보훈처의 윤종문 박사는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은 한인사회와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숙학교 졸업생 한시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졸업 후 1차 대전 승병국들의 해당이었던 파리 강화에 참석했으며 하와이 한인애국단에서 활동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진주만 침략 이후에는 한인들의 독립운동 역량을 결집하고자 개최된 해외 한족대회에 몸담았습니다. 한시대의 부인 박영숙도 기숙학교 출신이었습니다. 박영숙은 미주한인 여성단체였던 신한부인의 대한여자애국단에서 활동합니다. 기숙학교를 졸업한 두 남녀 학생이 결혼을 하고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기숙학교는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을 배출해냅니다. 바로 황진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졸업 후 버클리 대학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서재필과 함께 필라델피아 외교선전부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으로 활동합니다. 해방 이후 그는 그 유명한 여운형 비서로 활동합니다. 이 외에도 차균상, 이석진 등이 흥사단, 중앙인증동맹단 단원이 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한국국가보훈처의 윤종문 박사는 한인기숙학교, 한인중앙학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었다고 평가합니다.
1903년부터 시작된 하와이 한인 이민의 목표는 자녀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06년에 설립된 한인기숙학교는 설립된 지 1년 만에 하와이 당국으로부터 정식 학교로 승인받았습니다. 중앙학원 교원들은 미국인도 인정할 정도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별도의 초등교육을 받지 않고 상급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종문 박사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승만이 교장을 맡은 이후에는 한국 최초의 남녀공학학교를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합니다.
교육은 남성의 전인물이 아니라 여성도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은 대한부인국제회, 신한부인회, 대한여자애국단 등 여성단체와 독립운동기관에서 지도자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인사, 오늘은 이승만 두 번째 시간으로 이승만이 교장으로 있었던 한인중앙학원의 운영과 교과과정, 그리고 한인중앙학원의 의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33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독일과 동맹국들은 1943년이 시작되고 첫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크게 패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소련에서 극심한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의 볼고그라드인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 16만 명이 전사했고 11만 명 이상의 독일군이 포로가 됐습니다.
독일군과 이탈리아군 25만 명이 북아프리카에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본토에서도 수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거나 포로가 됐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선박들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독일 잠수함은 수중 음파 탐지기와 전파 탐지기 같은 신기술의 개발로 더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잠수함은 북대서양에서 연합군 전함의 공격으로 파괴됐고 더 많은 연합군 병력과 보급품이 영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1943년 말에 이르자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군대는 더는 예전처럼 강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 나치군은 프랑스와 벨기에, 서유럽 여러 지역을 계속 점령했습니다. 이제 연합군이 유럽을 점령한 독일을 공격할 때가 왔습니다.
연합군은 독일의 유럽 지배를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상 최대의 군사 침공 작전을 세웠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상륙 작전으로 유명한 노르망디 D-Day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1944년 6월 5일, 대규모 연합군이 프랑스를 점령한 독일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독일 침공은 하루 전에 이미 계획돼 있었지만 폭풍 때문에 작전을 지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새벽 3시 30분, 연합군을 이끄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참모들과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건물 밖은 여전히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아이젠하워 사령관과 참모들은 다음 날 독일군을 공격할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상 전문가가 회의실로 들어와서 날씨가 곧 좋아질 거라고 보고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아이젠하워 사령관에게 향했습니다. 이제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연합군 참모들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사령관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아이젠하워 사령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오랫동안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이 선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에 대한 연합군의 대규모 공격이 결정됐습니다. 바로 1944년 6월 6일. 사상 최대의 군사 침공 작전인 D-Day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독일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는 연합군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연합군이 어디를 공격해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독일인 대부분은 연합군이 프랑스 칼레를 공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인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아이젠하워 사령관은 영국 해협을 가로질러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을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이끄는 대규모 연합군이 사상 최대 규모의 침공을 계획하던 이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거의 5년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고 전쟁 초기 독일군은 전투에서 승리해 유럽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1942년과 43년에 연합군은 서서히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 러시아에서 독일군이 점령한 땅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과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연합군이 영국 해협을 가로질러 독일을 공격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사령관은 15만 명이 넘는 연합군 병력과 전투기 12,000대를 지휘했습니다. 연합군은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도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젠하워 사령관의 작전이 독일군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기습작전이었다는 점입니다. 연합군의 침공작전이 시작된 뒤에도 에르빈 롬멜 장군과 독일의 최고 군사 전문가들은 연합군이 실제로 노르망디를 공격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의 공격은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1944년 6월 5일 밤, 연합군은 대규모 공중폭격과 함포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연합군 전투기는 공수부대 수천 명을 독일군 배후에 투입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공수부대가 낙하산에서 내렸고 독일군 뒤에서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연합군 폭격기는 독일 방어선에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새벽, 연합군 보병과 기갑부대가 프랑스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병사들과 보급품을 실은 연합군 군함 수천 척이 노르망디 해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순식간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장은 연합군과 독일군 병사들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독일군의 방어력은 강력했습니다. 해변에서 독일군 방어력이 연합군 전력보다 높았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미국 제11대 제임스 포크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제11대 제임스 포크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치른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보다 5대를 앞선 대통령이었습니다. 1845년부터 1849년까지 단임으로 임기를 마쳤지만 그는 재임 중 미국 영토의 3분의 1 이상을 넓힌 커다란 업적을 남겼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오늘날의 텍사스,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오레곤 등을 미국에 합병함으로써 동부 대서양 연안에서부터 서부 태평양 연안까지의 전 대륙을 통치하는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지방의원과 주지사를 역임했지만 워싱턴 정가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는 가장 덜 알려진 대통령이면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제임스 녹스 포크는 1795년 11월 2일 워싱턴 DC에서 약 640여 킬로미터 남쪽 노스캐롤라이나주 맥클렌버그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지 20년도 채 안 된 당시에 아직도 개척 중인 지역의 통나무 집에서 10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가족은 좀 더 서쪽인 테네시주 콜롬비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측량기사와 농장주, 기업가로 성공해 부유한 집안을 이루었습니다.
포크는 키도 작고 몸도 허약했지만 머리는 명석하고 의지는 강했습니다. 10대 시절 그는 요도결석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마취제가 개발되지 않은 때여서 대신 브랜디를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그는 끄떡없이 통증을 견뎌내며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포크는 1818년 명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졸업하고 테네시주 내시빌의 유명 변호사 밑에 들어가 법을 공부했습니다. 1920년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콜롬비아에서 법률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제임스 포크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건 1823년 테네시주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였습니다.
포크는 1824년 테네시 토박이 세라 칠드레스와 결혼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딸로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두지 못했습니다. 세라는 남편의 정치 생애 내내 가장 가까운 조력자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 부인이 됐을 때 세라는 매력적인 퍼스트 레이디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을 접대했지만 독실한 장로교 집안의 딸인 세라는 백악관에서 술을 금했고 댄스, 연극 공연, 경마 등 오락을 자제했습니다. 남편이 키가 작아 모임에 등장할 때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기자 대통령 입장 때 국가 수반 행진곡 Hail to the Chief를 연주하는 전통을 만들 정도로 사려 깊은 여성이었습니다.
1825년 테네시 유권자들은 제임스 포크를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는 무려 7번을 연임하면서 하원의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의회에 있는 동안 포크는 같은 테네시 출신이자 정당도 같은 앤드류 잭슨 제7대 대통령의 열렬한 흠모자가 됐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수만 년 동안 살아온 인디언 원주민들을 고향에서 몰아내고 광대한 지역을 백인의 영토로 만들어 비판도 받았지만 유럽에서 온 개척민들에게는 영웅이었습니다.
포크는 그런 잭슨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각 주의 권리를 옹호했고 합중국 은행 Bank of the United States를 해체했습니다. 대신 1846년 독립적인 재무성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13년에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될 때까지 이는 국가재정제도의 기반이 됐습니다.
이처럼 포크가 열렬한 앤드류 지지자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앤드류 대통령의 별명인 올드 히코리, 늙은 고집쟁이를 빗대어 영 히코리, 즉 젊은 고집쟁이라고 불리웠습니다. 포크는 1839년 의회를 떠나 테네시 주지사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선에서는 2회 연속 패배했습니다.
주지사 선거에서 패한 지 1년 후인 1844년 포크는 뜻밖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과거 한 차례 대통령을 역임한 마틴 벤 뷰렌이 유력해 보였지만 재선에서 떨어진 기록 때문에 민주당은 그를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포크는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 즉 미국 최초의 다크호스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포크 후보는 켄터키 출신이며 휘그당을 창당한 노련한 정치인 헨리 클레이와 대결했습니다. 휘그당은 제임스 K. 포크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선거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정치 경험이 없는 인물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영토 확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포크 후보의 텍사스 합병 공약을 환영하며 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포크는 49.5%의 득표로 아슬아슬하게 앞섰습니다. 그러나 선거인단 표결에서는 170대 105로 비교적 큰 표차로 이겨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당시 제임스 포크의 나이는 49세, 그때까지의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었습니다. 일벌레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는 새 대통령은 즉각 과감한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관세 인하, 독립적인 재무부 설립, 오레곤 영토 확보,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합병 등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포크 대통령이 취임하던 당시 남부의 텍사스 문제 처리는 큰 과제였습니다. 멕시코 영토이던 텍사스는 미국인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독립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텍사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계속 독립공화국으로 존재하는 것, 또 하나는 미국의 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멕시코는 당연히 독립이든 미국 편입이든 텍사스가 떨어져 나가는 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텍사스의 미 합중국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포크의 반대파들은 노예 주가 더 늘어난다며 텍사스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선거운동 때부터 텍사스와 오레곤 전역을 미 연방으로 편입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 포크 대통령은 텍사스 의회가 미국의 주로 편입되는 안을 통과시키자 주저없이 그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면적 약 7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3배가 넘는 땅이 미국 영토가 됐습니다.
1845년 텍사스가 미국에 합병되자 이제 남부 국경은 멕시코가 됐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국경선에 미군을 보내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멕시코의 리오그란데강을 국경선으로 인정해주면 멕시코가 미 국민들에게 진 빚을 갚아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제커리 테일러와 윈필드 스콧 장군 등을 보내 멕시코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이를 저지할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리오그란데 강을 따라 국경이 확정되면서 오늘날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아리조나, 뉴멕시코, 콜로라도, 와이오밍주 등 광대한 지역이 미국 영토가 됐습니다. 미국은 그 대가로 1,500만 달러를 멕시코에 주었습니다. 이곳에 살던 스페인계 시민들은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1846년 영국과 맺은 오레곤 조약에 근거해 또 하나의 거대한 영토를 합병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쟁이 아니라 협상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오늘날의 워싱턴주, 오레곤, 아이다호, 몬태나, 와이오밍주가 미국 영토로 변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1846년 아이오와, 1848년 위스콘신주도 미 합중국에 편입됐습니다.
그 같은 과정에서 격렬한 반대와 비난도 있었지만 포크 대통령은 강력하게 확장 정책을 밀고 나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도달하는 전 대륙을 미국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1차 임기 4년 동안에 약속했던 거대한 사업들을 모두 끝냈습니다. 이외에도 포크 대통령 재임 중에는 해군 사관학교, 스미소니언 연구소, 내무부 등 주요 기관이 등장했습니다.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1848년 재선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임으로는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용맹을 떨친 자카리 테일러가 휘그당 후보로 나서 당선됐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1849년 3월 백악관을 떠나 고향인 테네시주 내시빌로 돌아갔습니다. 재임 중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포크 대통령은 퇴임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용맹하고 고집스럽던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1849년 6월 15일 53세로 타계했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면서 아내에게 나는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했소라고 말했습니다. 세라는 그 후로도 40년 이상을 더 살았습니다. 포크 대통령의 유해는 내시빌의 포크 플레이스에 안장됐다가 부인이 사망하자 함께 테네시주 의사당으로 옮겨 안장됐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단임으로 임기를 마쳤지만 재임 중 미국 영토를 엄청나게 늘려놓은 미국 제11대 제임스 포크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